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은 안석일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신학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험악한 인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귀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저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구약을 가리키고 있는 안석일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부로 오게 돼서 사당동으로 하면 내일부터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들도 가리키게 돼서 신대원에는 혹시 찾아오실 분 안 계시겠지만 오시면 제가 없습니다. 사당동에 오시면 제가 있을 거고요. 오늘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험악한 인생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의롭게 되는 것을 필두로 거룩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중간중간의 단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칭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처럼 변화된 영광된 몸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전체적인 서정인데 칭이라는 것, 의롭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못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의 서정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의롭게 된다는 거,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는 거를 구별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야곱을 고른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혹시 예수를 안 믿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정말 구원 받으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더 잘 걸어가시도록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일생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뒷부분에 이런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하고 이삭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창세기 이제 25장부터 보시면 이제 그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이삭과 리브가한테 주시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고요.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인 거죠.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둘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여러분 집에 계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시세말로 집돌이들 계시죠? 나가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만 또 이렇게 삶이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집에서 조용하게 내성적으로 살아야 또 편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뭐 각자의 성향을 주셔서.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조용한 사람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양을 쳤다고, 들 사람이 돼서. 어땠겠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시작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지하게 힘들었겠죠.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산다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들 사람의 일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에서는 항상 뭐 바깥으로 도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요. 에서가 잡아다준 이제 사냥품을 가지고, 사냥물을 가지고 이제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이 집안에 보면 장자나 장녀는 주로 아빠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요. 막내는 주로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도 그런 거죠. 그래서 리브가도 지금 야곱에 대해서 더 마음이 많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언약이 계속 흘러갈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아마 조금 더 관심을 두었겠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에서가 너무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웠는데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네가 별미를 좀 만들어와라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삭이 어머니와 작당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제 털가죽을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화를 내죠. 그래서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니까 리브가가 이 막내 아들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하란이니까 거의 뭐 굉장히 먼 거리예요. 천리가 넘을 겁니다. 그 먼 거리에 이제 외삼촌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리브가가 야곱한테 말합니다. 몇 날만 가 있어라. 너의 형의 화가 풀리면 내가 너 데리고 올게.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몇 날이 아니라 20년이란 말이에요. 20년.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나 돌봐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섬기겠다고. 근데 이런 거 잘 안 지켜요, 야곱이. 어쨌든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가요. 라헬을 만나서 라헬의 사랑에 빠지죠. 그랬더니 라반이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큰딸인 레아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외삼촌의 6년, 20년을 이제 그 양에서 양을 치는 이제 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야곱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속이는 자란 말이야, 약탈자고. 근데 외삼촌은 나보다 더 잘 속여. 10번이나 월급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는데 나보다 잘 속이는 외삼촌 만나가지고 20년 동안 아주 고생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에 더 고수죠, 고수. 자기 외삼촌이. 여러분, 그 2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이 이제 다듬어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취하려 했던 것들이 이제 잘못됐구나부터 시작해서 성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삶의 이런 곤고함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여러분 장가를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레아, 라헬, 아내가 둘이니까 다툼이 생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라헬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종, 몸종 빌하를 아내로 줘서 이제 두 명의 아이를 또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가 또 경쟁하니까 자기 몸종인 실바를 또 아내로 줘서 또 두 명의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라헬이 이제 요셉 낳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낳고.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예, 여러분,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면 어떻겠어요? 이거 뭐 콩가루 집안 아닌가요? 예, 객관적으로는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싸움이 끊일 날이 없죠. 엄마들이 경쟁하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형들이 왜 팔아먹겠어? 엄마들 싸우고 형들도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야곱의 집안을 이 열두 아들, 아내가 내시고 이 열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만드셨다는 거, 이거 주의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족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죠. 자격이 있어 열두 지파로 세운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야곱의 집안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식도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가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제 가정도 꾸리고 나름대로 분가도 했는데 뭐 재산도 안 주고 계속 일만 시키고 하니까 이제 묘책을 내서 뭐 전박이 아롱진 거가 태어나면 이제 제 거로 하고 좋은 거 태어나면 뭐 외삼촌 거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가축이 좀 많아지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라반의 아들들도 좋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야반 도주를 해요. 예, 야곱과 가족과 가축들이.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도망한 거를 라반이 알게 된 게 사흘입니다. 사흘 후. 그리고 7일 만에 쫓아와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도망가도 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집안에 있는 드라빔, 그러니까 가정의 우상인데요. 이 라반 집에 있는 드라빔을 라헬이 가지고 옵니다.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상속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 그런 권리를 가진 게 드라빔이기 때문에 라헬이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드라빔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서 그거에 물어보죠. 어쨌든 뭐 라헬이 그거에 대해서 숨겨서 뭐 가져가는데, 자, 여러분, 사흘이 지나서 라반이 야곱이 떠난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7일 걸려서 왔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사환을 보냈단 말이에요. 사환을 보내서 가나안 땅 좀 보고 오고 우리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와라. 돌아왔어요, 사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형이 벌써 400명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식겁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400명을 왜 데리고 와요? 자기 혼자 오면 되지. 400명이 거의 군대입니다, 군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거의 군대 수준으로 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두려운 거죠. 아, 형이 여전히 화가 났구나. 날 죽일 작정이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환들이 이렇게 보고할 때 당신의 형이 벌써 400명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이 도망가서 사흘 뒤에 알았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야곱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멀리 있지만 에서가 야곱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아오는 걸 누구보다 빨리 알고 400명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선물 보내고 뭐 셋대로 나눠서 보내고 맨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그제서야. 옛날에 서원한 것도 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그제서야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얍복강까지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결혁이었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되고, 뭐 환도뼈가 부러지고 뭐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호세아 12장에 나오는데, 이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뭐 하나님 이겼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얍복강가부터 이제 야곱이 순종하는 삶으로 순리대로 가는 걸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엔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런 캐릭터였는데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순종하는 자세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에서를 막 에서에게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형제가 화해해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입구 지내요. 10년 동안 뭐 세겜이라는 곳에서 지나는데 디나 딸 그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이 이 디나를 좋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할례를 조건으로 결혼 허락하죠. 그런 가운데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다 칼로 다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집안에는 우상 다 제거해라. 그러니까 집안에 우상이 있었던 얘기예요. 우상 제거하고 베델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자. 그래서 신앙이 돌아오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의 삶이 시작되면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야곱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뒷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구원의 서정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서 바로를 대면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야곱한테 너 몇 살이라고 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니까 너 도대체 몇 살이냐?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조상들의 나이에 연한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을 표현한 말이 험악한 인생이에요. 내가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20년 동안 들 사람이 됐어요.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형에 의해서 형이 언제 날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계속 살아왔고 험악한 삶을 보낸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 험악한 삶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정말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과 우리의 어떤 죄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위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주말에 교회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게 봄, 가을 되고 이러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뭐 단풍철 올 텐데, 들로산으로 세상 사람들은 줄기차게 놀러 가지만 여러분은 교회 와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자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삶이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일해야죠? 주말에 교회 봉사해야죠. 쉴 시간이 없어요. 피곤해요. 저 귀만 되면 자요. 어느 환경에서 저는 잘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삶이 피곤합니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제가 이거 관련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여러분, 시간 많고 돈 많으면 뭐 하시겠어요? 사람 죄 짓습니다. 100% 죄 져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람은 죄 짓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는 나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니까 죄 질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위로를 받으세요, 정말.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 짓지 못하게 막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기쁨과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육신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거룩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속이고 약탈하는 자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돼요. 자,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자, 창세기 27장 먼저 가보세요. 잠깐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고. 창세기 27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20장, 아니, 같이 읽으시죠. 20장, 27장 1절.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48장 한 번 더 가보세요. 48장 10절. 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삭도 눈이 어두웠어요. 창세기 48장에 야곱도 눈이 어두웠어요. 창세기 48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할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자 48장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세워놓고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해 주시도록 밀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왼손으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축복해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죠. 48장이 그 얘기예요. 아버지 얘가 큰 아들이에요. 얘가. 아버지 얘한테 오른손 올려주세요. 걔는 작은 애들이에요. 아버지.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하더라. 나도 안다 하더라. 그러나 이 작은 애가 더 커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자, 48장의 야곱과 27장의 이삭을 비교해 보세요. 자, 이삭은 어때요? 말년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가죽 뒤집어썼다고 그걸 에서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둘 다 눈이 어두웠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이 둘 다 눈이 어두웠어요, 말년에.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영안이 밝으냐고요. 영안이 밝은 겁니다, 이게. 말년에. 정확히 미래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북쪽을 대표하는 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저기, 둘째 손자거든요. 근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구별도 못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고난밖에 없어요.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말년에 그 누구보다 영안이 밝았던 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영안이 어두웠어요, 말년에. 분명히 어두웠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기도 모태신앙 계시죠? 여러분, 이삭이 모태신앙의 바로 특징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 첫 번째, 간증거리가 없어요. 모태신앙은 거의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태어나면 그냥 부모 따라 교회를 왔기 때문에 간증할 게 없어요. 여기 처음 예수 믿으신 분 계시죠? 자기 집안에서 드라마 몇 편 찍으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고난 많아요. 그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고난이 많습니다. 사단이 더 역사해서 기도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1세대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기 한 3세대쯤 가야 좀 평탄하게 가요. 이삭이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입니다. 성경도 보면 이삭의 기사가 짧아요. 나중에 창세기 보세요. 이삭 얘기가 얼마 안 나옵니다. 뭐 태어난 얘기랑 그 저기 모리아산에서 묶여 있는 거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삭은. 정말로 보세요.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우물 물려받은 거 신앙 물려받아서 복받은 얘기밖에 없어요. 이삭은.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신앙 그대로 물려받아 복받고 살아가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뜨뜨미지근하잖아요. 교회를 절대 떠나진 않지만 절대 열심히도 안 해. 이슬비에 옷 젖는지 모르나 언젠가는 이제 신앙이 자라는데 그래서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태신앙 여러분들은 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계기가 필요해요. 그거를 통해서 신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야곱도 물론 뭐 모태신앙이긴 하겠죠.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속이는 자였고 약탈하는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 함께해 주셔서 그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영안이 밝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영안이 밝았는지 몇 가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슬퍼했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그런데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돼서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베냐민 데리고 이제 양식 구하러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인데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믿음으로 이제 베냐민을 내려 보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자, 그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 소개해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 단을 쌓는 사람이 됐는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부엘세바가 이스라엘 제일 끝이에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바로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에 멈춰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도 될까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과연 괜찮겠으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십니다. 나중에 너희들 다 돌아올 거야. 그 말씀 듣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르죠? 처음 시작할 때 속이고 약탈하고 뭐 이런 사람과 굉장히 달라요. 말년에 이 야곱을 보면. 굉장히 삶이 거룩해졌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열두 아들 축복하는 대목이 있죠. 49장. 뭐 레위는 어떻고 시몬 어떻고 유다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거고 유다지파를 통해서 왕족이 올 거라는 거 왕이 오실 거라는 그런 얘기도 이미 야곱이 다 예언을 합니다. 열두 아들 축복하는 거 보면 거의 선지자처럼 예언을 해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영안이 밝아서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미래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말년에 영안이 밝은 사람이 과연 성경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와 아울러서 맨 끝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당대 애굽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근사하게 피라미드 하나만 만들어줘라. 아들아 이러가면서. 근데 그런 얘기하지 않은 거죠. 주의 구원을 바라본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그림 헤브론 가나안 땅에 꼭 묻어다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이게 족장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할 거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굉장히 견고해지겠죠.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들 이런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이거는 요셉도 동일합니다. 요셉도 죽은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난 세상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해골을 메고 꼭 올라가라.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세겜에 장사 지내요. 예,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거룩하게 된 사람이 야곱의 모습인 거죠. 말년에 야곱은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어떤 족장보다도 더 경건했고 신앙과 성화의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간교한 성품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걸 다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 그 고난이 좋은 기능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죄를 그치게 돼 있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대신에 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자초해놓고서 고난당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고난당하는 건 말 그대로 불가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자초하는 것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허투루 키우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 우리에게 너 한번 죽어봐라, 고생하라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볼게요.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법정적으로 말하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너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넌 무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의롭다, 칭이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면 그래서 이거를 저는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건 뭐냐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닮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거룩함의 과정들인데 상태가 바뀌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노예들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돼서 자유민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농장주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쓰고 목화밭에서 일하는 그 노예 일을 계속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분은 자유민으로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노예처럼 목화타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식은 아직 자유민의 삶의 방식이 뭔지를 몰라서 노예처럼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자유민의 삶의 방식을 갖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민이 됐다고 바로 자유민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자유민의 삶의 방식이 나오는 거죠. 뭐 한 세대도 걸리고 뭐 이런다는데. 그러니까 이거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이 상태의 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거룩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고 아직 덜 거룩함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몇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과 기도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열심히 읽어야 되냐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세상의 가치들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이라는 중산층의 이상, 이게 그리스도의 삶을 다 망쳐놨어요. 미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에 너무 몰입이 돼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차 좋은 집을 목표로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차 좋은 집 주시면 누리세요. 그걸 말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면 누리세요. 대신에 주를 위해 열심히 사용하세요, 그것들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즐거움을 오늘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올 겁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좋은 차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좋은 집에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꾸 휘둘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면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축복 자체가 죄에서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도 뭐가 없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산의 진미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오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 이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계속 묵상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성장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십시오. 감사. 감사하는 자는 절대 사단이 공격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환경들 감사하십시오. 바꿀 수 없는 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해서 바꿀 건 바꿔나가시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거 자꾸 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서 내게 없는 거 자꾸 본단 말이야. 내게 없는 거. 내게 없는 거. 이미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거 보고 낙심하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정말 성장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주시는 법이 없다. 가장 선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것을 삶의 방식으로 취하시면 여러분, 야곱처럼 나이가 드시고 노년이 되실수록 더욱더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실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며 반드시 누려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권면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누구는 이 땅에서 큰 은혜를 누리다 가고, 누구는 이 땅에서 너무 힘겹게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여러분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날 여러분 그 고센 땅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놓고 근심과 걱정으로 그 방을 보냈습니다. 혹시 내 큰아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큰 망아지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마음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잠을 자고 보냈어요.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건 하나님의 사자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드린지 아시겠죠?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는 이렇게 불안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는 안정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이겠죠. 여러분, 믿음 안에 성장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거룩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믿음의 일을,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열심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정한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바른 것들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곤고함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통해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도 말년에 정말 야곱처럼 영안이 밝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사오는데 주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섬기는 가운데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참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이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데 주님의 귀한 예물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거룩한 삶의 여정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속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